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네이로가 중국 남부 광저우를 강타해 5명이 숨졌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중국 기상청은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 토네이로가 어제 오후 3시쯤 홍콩 근처 광저우시 바이웨이구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들은 대낮에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폭풍으로 인해 파편이 공중에 휘날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AP통신은 신화통신을 인용해 사망자 5명 외에 35명이 다쳤고 공장 140여 곳이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엔 중국 동부 장쑤성에서 두 차례의 토네이로가 발생해 10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부터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블링컨 장관이 영내 파트너 국가들과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하마스에 붙잡힌 이스라엘 인질 석방과 휴전을 앞당기기 위한 논의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선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특별 회의를 계기로 여러 서방국과 중동 국가 외무장관들이 회동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베르게 브랜데 세계 경제 포럼 총재를 인용해 이번 회의에 블링컨 장관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외무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동에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카타르, 요르단 등이 참석합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이번 방문 중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하고 이런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자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할 경우 강력한 맞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러시아가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는 동결된 자산을 반환받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에서 장악한 영토를 절대 양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조국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그러면서 러시아의 자산은 손대지 말아야 한다며 서방의 도둑질은 심각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거래를 금지하고 서방 세계에 있는 약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국영 자산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에 있는 한 호텔이 크게 손상됐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콜라이우의 비탈리 김 주지사는 오늘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가 밤새 무인기로 도시를 공격해 한 호텔이 불에 타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주지사는 또 이번 공격으로 영내 에너지 기반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RIA 통신은 오늘 영내 친러시아 게릴라 세력을 인용해 이 호텔에 영어를 구사하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외국인 용병들이 머물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표적은 이 호텔과 조선소 등이라고 밝혔지만 이 소식은 독립적으로 아직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남서부 지역에서 밤새 우크라이나 드론 17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어제와 지난 밤 사이 러시아의 폭격으로 국내 전역에서 적어도 민간인 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최근 상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이라크가 동성애자들에게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어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될 경우 10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차차 맑겠습니다. 내일 최저 2도에서 14도, 최고 기온 11도에서 27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최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해 10월 초에요. 한국의 대기업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중동국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건축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회장은 당시 사우디와 이스라엘, 이집트 이렇게 세 나라의 해외 사업장을 찾았었는데요. 이 사우디에 간 이유는 사우디의 거대 프로젝트인 네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삼성물산이 네옴의 교통과 물류수단으로 활용할 철도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의 현대건설도 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네옴이 뭘까요? 네옴이란 사우디 정부가 2017년에 내놓은 스마트, 친환경, 저탄소 미래도시 구상입니다. 이 네옴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요, 네옴, N-E-O-M, 알파벳 N-E-O-M, 이 네옴은 새로운 이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그리고 미래라는 뜻의 아랍어를 합친 말인데요. 이 모하메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이름의 앞 글자를 따기도 했습니다. 이 석유 의존 경제에서 탈피하려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비전 2030 계획 중에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이 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분석됩니다. 산악 관광지와 산업단지, 국제공항 등을 건설하기 위한 비용인데요. 이 가운데 이 사우디 북서부 타북주에 들어설 더 라인은 사우디 사막과 산악지대를 거쳐서 쭉 뻗은 형태로 지어지는 170km 건축물인데요. 그 폭이 200m에 높이는 500m, 외벽은 거울로 덮입니다. 2030년까지 완공해서 150만 명의 주민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네옴 프로젝트 발표 직후에 과연 이 막대한 돈과 시간, 인력이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을지,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인지에 대한 의구심, 또 조류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비판도 계속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드미 알나스르 네옴 CEO가 수백 명의 세계 각국 은행 관계자와 고위 정부 관계자들을 네옴시티 건설 현장으로 초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국, 미국 등지에서 화상으로 설명회를 열거나 한국의 경우는 직접 가서 설명회를 열었다는데요. 이번에는 비공개로 공사 현장 견학을 진행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왜 네옴 측이 작업 현장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있는 고위급 관계자들을 직접 초대했는지 그 이유가 주목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을 요구한 사우디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자, 애초 170km를 구상했던 이 더 라인은 2030년까지 2.4km 프로젝트만 완공되고 30만 명의 주민이 입주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 계약업체가요, 현장에서 고용한 근로자 일부를 해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더 라인이 축소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우디 왕국의 국부 펀드가 아직 2024년 네옴의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이 막대한 규모의 투자에 대한 재정적 현실이 사우디 정부 최고위층의 우려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중의 일부는 2030년 이후로 연기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네옴의 자금은요, 대부분 빈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국부 펀드의 지분 투자 형태로 마련됐고요. 최근에 네옴 개발자들이 이 13억 달러 이상을 조달할 채권 발행을 자문할 은행을 지정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금난 해결을 위해서 현장 견학 행사 등 투자 유치에 경영진이 머리를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이뤄진 초대 행사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대규모 금융가 그룹은 네옴의 상징적인 더 라인의 진행 상황과 네옴의 산업단지 신달라 그리고 물 위에 떠있는 항구 옥사곤 공사 현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달 초에는 100개 이상의 건설회사 대표들이 개발 현장을 둘러봤다는데요. 고용된 건설 근로자 인력이 이미 14만 명이고요. 내년에는 그 수가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옴의 경영진이 최근에 중국도 방문해서 잠재 투자자들을 만났다는데요. 네옴의 개발자들 서울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 DC, 마이애미, 프랑스 파리 등의 도시에서도 투자 유치에 나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4월 마지막 순서 출발합니다. 지구촌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아스피린과 대장암. 북한 주민들에게 이 아스피린은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죠. 그런데요, 이 아스피린이 대장암의 진행 속도와 발전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암학회 학술지에 이탈리아의 파도바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요. 이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 230여 명의 조직 표본을 가지고 이 아스피린을 오래 복용하면 대장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고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메디컬 뉴스 투데이 따르면은요, 연구 대상자 중에 12%가 아스피린 복용자였는데요. 아스피린 복용 환자와 복용하지 않은 환자의 조직을 비교했더니 아스피린을 정기적으로 먹었던 대장암 환자의 암은 림프샘으로 퍼지는 비율이 낮았습니다. 게다가 아스피린 복용자들에게서 면역세포의 종양 침투가 높게 일어나는 긍정적인 결과도 발견했습니다. 또 이 암세포에 아스피린을 노출할 때 이 CD80이라는 이름의 단백질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이 CD80이라는 단백질은 종양 단백질을 감지할 때 면역세포에 경고를 보내는 능력을 높이는데 아스피린 복용 대장암 환자들의 건강한 직장 조직에서 이 CD80 단백질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면역 감시 효과를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아스피린이 염증을 억제한다는 잘 알려진 사실 외에도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 아스피린이 충분한 용량으로 대장에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도 지적됩니다. 이전 연구를 관찰한 것인 만큼 직접 연구보다 정확성이 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복용자들이 수술 전에 아스피린을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오래 먹었는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연구 대상이 230여 명으로 작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대장암의 진행 상태를 살폈다는 점, 또 저용량 아스피린이 면역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지적하는 등 의미를 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아스피린과 관련해서 이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은요, 아스피린을 매일 먹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혈성 뇌졸중, 또 위장출혈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그런 만큼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만큼 복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주재 중국 대사관이 중국 국민에게 현지에서 불법 금 채굴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복수의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불법 채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과 경찰의 합동법 집행단을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의 광업법은 탐사 허가증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만이 광물 채굴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요. 주로 국내 자본으로 세워진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에만 이 수작업 채굴을 허용하게 됩니다. 중국의 금 수요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금값이 1온즈, 그러니까 28.3g당 $2,400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중국의 금융 투자자와 인민은행까지 금 사들이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대사관이 중국 국적의 기업과 직원들에게 대사관에 등록하고 코트디부아르의 광업법을 엄격히 준수해서 권익과 재산 손실을 방지하라고 당부한 겁니다. 이 코트디부아르는 주요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금 채굴량을 늘렸는데요. 이 광업이 이 나라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코트디부아르의 채금은 광업의 약 80%로 이는 국내 총생산의 4%를 차지합니다. 2012년에서 2022년까지 10년 동안 코트디부아르의 연간 금 채굴량은 13톤에서 48톤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50톤에 이를 전망이라고 코트디부아르 중국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지구촌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왔던 기사부터 보도록 하죠.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쐈는데요. 미한 연합 공군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측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확인한 바로는 22일 오후 3시 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는 미사일 여러 발을 쏘아올렸고 이들 미사일은 함경북도 앞바다의 무인도 알선 방향으로 340여 킬로미터 비행 후에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사일들이 초대형 방사포라는 거죠.
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쏘아올렸고 이 미사일이 600mm 초대형 방사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본 NHK 방송은 미사일들이 10분가량 비행해서 일본의 배타적 경계 수역 밖에 낙하했다고 전했고요.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약 50km 고도로 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사일을 쏜 시점이 한국하고 미국이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양 일대에서 남쪽으로 340여 킬로미터 거리에 한국의 공군기지, 군산공군기지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한반도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연례 미한 연합 공중 훈련인 2024 연합 현대 군 종합 훈련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에 반발하는 시위성 도발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또 이보다 사흘 전에는 전략 순항 미사일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네. 뭐 미한 연합 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북한이 도발을 하는 일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시위성 도발 목적 외에 다른 의도도 분석됐죠?
네. 지난 25일이 조선 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날을 앞두고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거다.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 어떤 반응 내놨습니까?
한국 합참이 이번 발사를 즉각 추적하고 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본 두 나라와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면서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네. 뭐 이제는 북한이 몇 번째인지 세기도 참 귀찮을 정도로 자주 쏘고 있는데요. 네. 19일에도 쐈죠.
그렇습니다. 북한 미사일 총국은 앞서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 1 라 3형 초대형 탄두 위력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또 같은 날 신형 지대공 미사일 별지 1-2도 시험 발사했습니다.
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당일 시험 발사를 통해서 해당 목적이 달성됐다면서 신형 무기체계들의 전술 기술적 성능과 운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이 주변 정세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도발 이후에 미국 정부 반응 나왔죠?
예. 24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이었습니다.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다른 모든 탄도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영내와 국제 평화,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블링컨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할 때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발사와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을 권장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지적했고요. 한국과의 방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23일자 기사인데요. 38로스가 북한의 IP 주소를 사용하는 인터넷 서버에서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아마존하고 또 미국의 거대 영화사입니다. 워너브라더스의 스트링 서비스에서 방영되는 이 애니메이션의 작화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관련 내용 좀 정리해보죠.
예. 자,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산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22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인기 만화에 외조 작업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겁니다.
네.
보고서에는 북한의 IP 주소를 사용하는 인터넷 서버에서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과 미국의 거대 영화사 워너브라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방영되는 애니메이션의 작화가 발견됐는데요.
네.
지난해 말에 발견된 이 서버상에 올해 1월 한 달간 거의 매일 새로운 작화가 올라왔습니다. 이 작화는 해당 서버에 문서로 올라온 주문 내역에 맞춰서 작업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인기 만화 영화 제작사가 중국 만화 제작사한테 외주를 맡겼는데
네.
중국은 또 이 작업을 북한한테 외주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될까요?
예. 자, 보고서를 쓴 스팀슨 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선임 연구원은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일부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만화 제작 회사들이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나라에 외주를 맡겨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부 문서 파일에는 중국어로 쓰여진 작업 지시 사항과 그 지시 사항을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네.
보고서에서 작화의 주체를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로 지목했습니다.
네.
물론 추정한 것이지만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가 북한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진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이고 과거 국제 프로젝트 다수에 참여해왔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만화를 작업했다는 걸까요?
예, 자,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작업한 만화는 아마존의 인기 애니메이션 인빈서블로 보입니다. 작화 기퉁이에 영어로 인빈서블이라고 쓰여 있고요.
네.
작화에 그려진 등장인물이 현재 방영하고 있는 인빈서블의 캐릭터와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네.
자, 인빈서블 말고도 워너브라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HBO Max에서 방영하는 애니메이션 이안우 기적의 아이의 작화도 서버에 들어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에서 작업된 작화가 대부분 색은 칠해지지 않은 그 애니메이션의 작업 초기 단계 작업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제작 일부를 중국이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의 외주를 통해서 맡겼고 그 기업들이 다시 중국 내 북한 회사에 외주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작업이 북한 평양에서 북한 정부의 감시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작업이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가 2016년 미국 재무부에 의해서 제재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기업들이 대북 제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사의 프로젝트에 관련된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철저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VOA가 아마존과 워너브라더스 그리고 인빈서블의 제작사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와 이한유의 제작사 유니크 스튜디오의 보고서 내용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는데요. 25일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이 23일에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미 국무부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우선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이 뭔지부터 알아보죠.
예. 자,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북한이 주변국의 핵 공격 징후가 있으면 즉각 선제 핵 공격에 나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핵 방화쇠라고 부르는 이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 안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운영하는 훈련을 22일 처음 진행했다면서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23일 보도했습니다.
네. 훈련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요. 훈련은 국가 최대 핵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 발령 시에 부대들의 핵반격 태세 이행 절차 숙달을 위한 실동 훈련, 그리고 핵반격 지휘 체계 가동 연습, 핵모의 전투부 탑재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네. 자, VOA가 여기에 국무부에 논평을 요청했는데요. 국무부 답변 들어보죠.
예. 자,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수 훈련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을 둘러싼 위협이 위험하고 심한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 국제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변인은 또 국제사회가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외교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는 북한이 조속히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기사인데요.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 정부 주도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용 정리해보죠.
네. 자,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 북한 부분에서 보고서는 북한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초법적 살인을 포함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한 해 동안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연루된 관리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는 없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살인은 당국의 통치와 통제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 보고서에서 탈북자 증언도 소개됐네요.
예, 자, 북한 정부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면서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의 탈북자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네.
당시 이 탈북자는 북한 주민들은 정부에 어떤 불만도 표출할 수 없다면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죽을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하거나 총살당한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네.
보고서는 또 탈북자들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탈북을 시도하거나 탈북한 가족과 접촉하는 행위,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짧은 정규 교육을 언급하거나 김 씨 일가의 사진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 정치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이 전기차 최근 몇 년 동안 큰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문제와 높은 차량 가격대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건데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전기차 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2023년 사상 최고치 판매량 찍은 전기차.
자동차 시장에서 지난 2023년은 아주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지난 201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된 전기차의 1년 판매량이 120만 대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한 겁니다. 전기차 판매량 추이를 볼까요? 지난 2020년 약 30만 8천 대였던 판매량이 2021년에는 60만 8천 대로 거의 두 배로 늘었고요. 이후 2022년에는 약 91만 8천 대로 판매량 100만 대 돌파를 눈앞에 둔 뒤에 드디어 2023년 100만 대를 돌파한 겁니다. 앞서 나온 전망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2024년 전기차 판매량은 150만 대를 돌파하고 2025년에는 200만 대를 넘어선 뒤에 오는 2030년에는 무려 47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30%가 넘는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판매되는 차량 3대 중 한 대는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곳곳에서 감지된 장밋빛 미래 이상신호.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박람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Companies have announced new investments of more than $36 billion in electric vehicles and $48 billion in batteries.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에 360억 달러 이상, 배터리 제조에 48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
That's all coming. And part of the infrastructure law, we're investing $7.5 billion to build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s all across America.
So today, 인프라법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하기 위해 7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겁니다.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전폭적인 투자 발표가 나오면서 전기차 산업은 말 그대로 호랑이 어깨에 날개를 단 듯 고공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죠.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전기차 시장 성장세에 이상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The firm says it will now slow investment in EVs amid soft demand and a price war sparked by Tesla.
미국의 빅3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도사는 2월 발표에서 전기차에 대한 이 수요 둔화와 그리고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촉발한 가격 전쟁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투자를 늘리는 대신에 기존 내연기관 차량 모델 생산을 더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빅3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의 메리 바라 최고 경영자는 최근 발표에서 전기차 성장이 둔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는 이 CEO 발표에 앞서 전기차 생산 목표량을 낮춘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테슬라는 어떨까요? 이 업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은 모델 Y인데요. 이 모델은 지난 2019년 출시 당시 가격이 5만 5천 달러였는데 2022년 약 6만 9천 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4만 5천 달러가량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Tesla, they warned of a notable slowdown in its vehicle sales growth this year. It also posted sales and profit.
테슬라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발표를 자세히 보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무려 47%나 줄었습니다. 테슬라는 또 올해 자사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동차 판매점에서 재고량 쌓이는 전기차. 자동차 판매장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받는 통계가 있습니다. 평균 재고일수라고 하는 자료인데요. 이는 만약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재고량으로 얼마 동안이나 판매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미국의 차량 판매 서비스 평가 전문 회사인 쿡스 오토모티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자동차 판매점의 일반 내연기관 차량 평균 재고일수는 52일이었고 비슷한 시기 픽업트럭의 평균 재고일수는 57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전기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콕스 오토모티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111일로 내연기관 차량 평균 재고일수의 2배가 넘었습니다. 10월 들어서 97일로 줄어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자, 재고량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공급량이 너무 많거나 수요가 줄었을 경우 혹은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자, 우선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혹은 관심은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S&P 글로벌 모빌리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기차 구입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은 86%였는데요. 2년 뒤인 2023년에는 67%의 응답자가 전기차 구입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2년 사이에 약 20%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공급을 강하게 추진한 데 따라서 제조업체의 전기차 공급은 늘었습니다. 지난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들어보겠습니다.
Now that's why today I'm signing an executive order setting out a target of 50% of all passenger vehicles sold by 2030.
오는 2030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의 절반이 전기차가 되도록 할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거의 5천 개에 달하는 이 자동차 판매점이 단체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 정책 추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고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변환 속도를 늦추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의 이유는 뭘까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최대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최근 사들인 전기차 가운데 테슬라를 중심으로 전기차 2만 대를 중고차로 내놓겠다고 밝힌 겁니다. 허츠는 이 같은 결정 요인에 배터리 충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들이 충전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요가 줄었다는 겁니다. 특히 추운 겨울 전기차 배터리는 더 빨리 방전되면서 큰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There was just lines of cars, but there was only a couple charging working, but it seemed very disorganized. Like
테슬라 운전자 존 발디스 씨는 최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배터리가 방전된 이 테슬라 차들이 충전을 위해서 길게 줄을 늘어섰는데 제대로 작동되는 충전기는 얼마 없었고 그 와중에 차들의 충전도 잘 정돈되지 않았다는 그런 안 좋은 기억을 얘기하네요. S&P 글로벌 모빌리티의 설명도 들어볼까요?
Yet a lot of our respondents indicated a disbelief that the existing infrastructure or the public charging infrastructure was sufficient.
업체가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가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마련된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 이 문제는 장거리 이동에 큰 제약으로 작용했죠. 여기에 더해 전기차의 비싼 가격도 수요를 둔화시키는 한 요인입니다. 자동차 전문 사이트 케이블루북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전기차 평균 거래 가격은 약 $52,300로 전체 차량 평균 거래 가격인 $48,300보다 $4,000가량 높았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최고급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독일의 BMW 차량을 예로 들어보면 확실히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BMW사의 가장 상위 세단형 모델인 7시리즈 차량의 휘발유 4륜 모델 가격은 $94,000고요. 같은 4륜인데 전기차 모델은 $124,200로 약 $25,000나 더 비쌉니다. 자, 이 정도 가격 차이면 내연기관 경차 한 대를 더 뽑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성장세 주춤하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11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0부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대선 후보 지명을 받은 공화당의 리차드 닉슨 후보와 민주당의 허버트 험프리 후보는 미국의 베트남 개입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운동 기간에 두 후보는 분쟁을 종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는 닉슨 후보의 과거였습니다. 반대파는 대중이 닉슨 후보의 과거 기록에 대해서 다시 불안함을 느끼도록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허버트 험프리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자신이 당시 현직 부통령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험프리 후보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직 부통령인 만큼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인기 없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부 정책을 옹호해야 했습니다. 만약 험프리 후보가 존슨 대통령 행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행정부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개입했습니다. 선거운동 중 험프리 후보는 미국이 북베트남에 대한 폭탄 투하 공격을 중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린든 존슨 대통령은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선거를 불과 나흘 앞두고 북베트남에 대한 폭탄 투하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험프리 후보는 존슨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선거운동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타격이 너무 커서 다시 회복할 수 없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1968년 대통령 선거 결과 공화당의 리차드 닉슨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큰 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닉슨 후보는 43%를 조금 넘는 득표율을 얻으며 당선됐고 민주당의 험프리 후보는 닉슨 후보보다 0.5%포인트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패했습니다.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리처드 닉슨 후보는 린든 존슨 대통령의 뒤를 이어 미 합중국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대통령직은 닉슨 후보가 오랫동안 바라던 자리였습니다. 닉슨 후보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어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 정부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닉슨 후보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내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정치적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는 몇 주 동안 강요회의를 주재하는 등 의전상 대통령의 여러 의무를 대신하며 지도력을 보였습니다. 닉슨 후보는 일찍부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후계자로 인정받고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닉슨 후보는 다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고 대선에 도전했고 결국 민주당의 허버트 험프리 후보를 누르고 미 합중국의 제3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오랜 베트남 전쟁으로 지쳐있던 미국인들이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 번영의 시기로 돌아가고 싶은 기대를 하고 닉슨 후보에게 투표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미국인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닉슨 후보가 냉전 시대 긴장을 완화하고 베트남 전쟁을 종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닉슨 후보를 선택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흑인 민권에 관한 논쟁으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미국 흑인들은 백인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고 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행사하고 평등하게 버스를 타는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비폭력 흑인 민권운동을 이끈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29년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침례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청년 시절 마틴 루터는 애틀랜타에 있는 무어 하우스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크로저 신학대학에서 석사과정을 하며 본격적으로 목사가 될 준비를 했고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인도의 무저항주의 독립운동가이자 정신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의 영향을 받았고 간디의 가르침에 따라 비폭력 투쟁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는 것이 사명이라 여겼던 마틴 루터킹 목사는 1954년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침례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55년 킹 목사가 목회하던 몽고메리에서 인종차별 반대 투쟁의 도화선이 된 로사파크스 시내버스 좌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흑인 차별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던 킹 목사는 지역 흑인 지도자들과 함께 몽고메리 시내버스 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킹 목사가 주도한 버스 보이콧은 1년 넘게 계속됐고 결국 미국 대법원이 몽고메리 시내버스의 인종분리 제도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틴 루터 킹이라는 이름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명해졌고 킹 목사는 흑인 민권 운동에 앞장서며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세계 최고의 코미디언 중 한 사람인 밥 호프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심현지입니다.
Now I have real good news for you. I want to tell you guys the country's behind you 50%.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한 사람, 밥 호프가 무대에서 구수한 입담으로 사람들을 웃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무대 공연에서 이른바 스탠딩 코미디를 시작하고 발전시킨 밥 호프. 그는 70년이라는 오랜 연예계 생애 내내 무대 공연은 물론 라디오와 텔레비전, 영화를 통해 코미디와 연기, 노래 등 다양한 장르에서 큰 인기를 끈 스타였습니다.
밥 호프는 1907년 영국 엘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7형제 중 5대였습니다. 부모는 태어난 5째에게 레슬리 타운스 호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그는 자신을 밥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1907년 미국으로 이주해 중부지방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정착했습니다. 레슬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에게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밥 호프는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자신은 사람들을 웃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밥 호프는 클리블랜드에서 공립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신문도 팔고 정육점, 신발 가게 등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다음에는 댄스를 배웠습니다. 그는 권투에도 흥미를 가졌습니다.
밥 호프는 18살 때 여자친구에게 댄스의 파트너가 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지역의 보드빌 극장 무대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보드빌 쇼는 단막극, 노래, 춤, 코미디 등으로 구성된 종합 공연으로 1900년대 초 미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밥 호프와 여자친구의 댄스 공연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클리블랜드 극장에서 유명 배우 패티의 아부클과 함께 무대에 설 공연자를 찾는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호프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댄스 코너를 만들어 극장을 찾아갔습니다. 시범을 본 극장 측은 이들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후 호프는 조지 번과 팀을 이루어 노래와 춤을 공연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여러 지역을 돌며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작은 극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 첫날 밤, 호프는 극장 측으로부터 관중들에게 다음 쇼가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관중들은 호프가 하는 안내를 재밌게 들었습니다. 극장 측도 그걸 좋아했습니다. 극장 측은 호프에게 안내를 5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밥 호프는 혼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중들 앞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뛰어났습니다. 특히 그는 우물거리지 않고 속도감 있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는 특별한 의상을 입거나 묘기를 보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얼굴 표정을 재미있게 해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밥 호프는 1930년대에 다시 뉴욕 브로드웨이에 등장했습니다. 무대 비평가들과 청중들은 뮤지컬 로버타에 출연한 밥 호프의 쇼를 좋아했습니다. 그 쇼는 밥 호프의 인생을 여러모로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한 공연자가 호프를 역시 뉴욕에서 활동하는 여가수 돌로레스 리드에게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1934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 후 69년 동안을 함께 살았습니다.
뮤지컬 로버타 이후 밥 호프는 지그필드 폴리스, 레드, 핫앤드 블루 등 여러 브로드웨이 쇼에 출연했습니다. 호프는 그 같은 공연 성공으로 드디어 영화에까지 진출합니다. 맨 처음 출연한 영화는 1938년의 큰 방송 The Big Broadcast of 1938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호프는 셜리 로스와 함께 추억의 감사, Thanks for the Memory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 곧 밥 호프를 떠올립니다.
Thanks for the memory of sentimental verse, nothing in my purse, and chuckles when the preacher said, for better or for worse. How lovely it was. Thanks for the memory.
1937년 밥 호프는 우드베리 소프 쇼라는 라디오 프로에 연속 출연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이 프로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다음 해 호프는 또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이번에는 펩소텐트라는 치약을 만드는 기업체였습니다. 호프는 그런 라디오 프로를 거의 20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의 라디오 성공은 대형 영화사 파라마운트사와의 장기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호프와 함께 출연한 배우들 또한 라디오 프로에도 출연했습니다.
호프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는 모두 50편이 넘었습니다. 그 외 조연으로 출연한 영화도 15편이 됩니다. 호프는 연기로 아카데미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상 시상식의 사회는 여러 차례 봤습니다. 미국 영화계는 그에게 5차례나 다른 명칭으로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그가 여배우 도로시 레이머, 가수 빈 크로스비와 출연한 영화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영화 모로코로 가는 길에서 이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We're off on the road to Morocco. This camel is tough on the spine. Hit me with a band-aid, Dad. Where they're going, why we're going, how can we be... 텔레비전 시대가 열리자 밥 호프는 1950년 TV 출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NBC 텔레비전의 특집 쇼에 출연했습니다. 그 쇼에는 유명 인사와 가수, 젊은 미녀가 출연했습니다. 호프는 이 성공적인 조합을 여러 번 반복해 쇼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매주 방영되는 텔레비전 쇼는 출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특집 쇼에는 출연했습니다. 그런 활동은 1995년까지 계속됐습니다. 밥 호프는 세계 여러 지역에 나가 있는 미군들을 위해 50여 년 동안 순회 공연을 다닌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한 활동은 1941년 다른 연예인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처음 실시됐습니다. 같은 해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미국은 2차 대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자 호프는 군 입대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그에게 총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라디오 방송에서 전쟁에 나간 병사들을 위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나라 사랑이라며 입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중 그는 군에 입대하는 대신 수백만 명의 군인들을 위해 공연을 했습니다. 그의 공연팀은 이 기간 동안 미국, 유럽, 남태평양 등지의 많은 군기지를 돌며 그가 가진 모든 쇼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방송된 군 위문 쇼의 일부입니다. How do you do,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Bob broadcasting for future civilians at the Santa Ana Separation Center, California Hope. 호프는 1948년 크리스마스의 전통이 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는 미국이 베를린의 구호품을 공중투하하던 시기 부인과 함께 독일 주둔 미군 위문 공연 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 베트남, 레바논 등지의 미군을 위문할 때 공연을 펼쳤습니다.
밥 호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도 친근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 대통령들은 그에게 영예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존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네 차례에 걸쳐 그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그토록 많은 훈장을 받은 인물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에게 명예 기사 자규를 수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호프가 영화에 기여한 공로와 2차 대전 중 연합군을 위한 기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밥 호프의 2003년 5월 29일 그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이때 할리우드의 한 유명한 장소가 밥 호프 스퀘어로 명명됐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호프는 고령으로 너무 허약해 명명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그는 폐렴에 걸렸습니다. 2003년 7월 27일 밥 호프는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한 사람, 밥 호프의 생애를 되돌아봤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